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5편 말씀은 개인 탄원시이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개인 탄원시라는 말은 개인이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시편 5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편의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오늘 2절에 나오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한다는 말은 그 말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고백과 정체성이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이요, 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아이들이 저희 집 앞을 많이들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달려와서 뭘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한테 온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지도 않죠. 그런데 제 아들이 학교를 가다가 뭔가 잊어버린 게 있어서 달려오면 당연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아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제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옆집 아저씨나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왕은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뭐로 시작이 되냐면요.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요. 그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처럼 굉장히 길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은 항상 왕관을 쓰거나 모자를 쓰면서 그 귀를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발사가 항상 그 임금님의 머리를 잘라줘야 됐기 때문에 이발사는 이 임금님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잘못 이야기하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는요 이 이발사가 너무너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숲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렇게 하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있죠. 여러분 왜 이 이발사가 땅을 파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라고 외쳤을까요? 답답하니까요.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을 하기도 하면서 그 마음에 답답함을 털어놓을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들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공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공감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100% 온전히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람은요, 능력도 이해도 한계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그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 구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내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누구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것이 없었던 하갈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고, 한나가 억울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시편 62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부르짖으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토하고 그 마음을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응답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부르짖을 때는요, 내가 부르짖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듣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가진 그 답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나올 때 막 이렇게 꾸미고 막 거룩한 말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아들 같은 경우는요, 아빠 이거 좀 도와줘, 아빠 저거 좀 도와줘,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이 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눈물 흘리면서, 억울하면 억울하다라고 외치면서 그냥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답답함과 억울함 가운데서 그냥 그가 가진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3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바라리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차파라는 말은요,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초가 바라보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말입니다. 화살을 쏘았으면 그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초대교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근데 막상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방에 문을 두들겼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소녀가, 그 아이가 지금 밖에서 베드로가 빠져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하면서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받은 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척은 하는데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바라리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란다라는 말은요,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기대함과 기다림이 한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장 좋은 때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태양이 뜨는 것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응답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행악자와 악인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말로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런 온갖 이간질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갖 문제와 어려움의 화살들이 날아올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방패로 주의 백성들, 주의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내 아픔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담아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곳으로 주신 주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참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